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치 참 천국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일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왕, 우리의 영원하신 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참 찬송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55번째 시간으로 피로 입증하는 아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들 그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사도들의 어떤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면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이전에 어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행적을 이제 소개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라합 이런 사람들까지는 그좀 구체적인 행적을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모세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언급하고 행적은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입니다. 조금 의외인 것이 다윗이나 사무엘 굉장히 정말 위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구체적인 행적은 한두 줄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바락이나 입다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 이름만 그냥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뭐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뭉뚱그려서 언급한 사람들은 대언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16명이고, 또 추가로 2명은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세의 부모,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 이렇게 이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의 행적을 여기에 이렇게 소개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너희들 좀 알아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여기에 소개해 놓고 있으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님들이에요.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 강감찬 장군, 뭐 김유신 장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언급된 사람들이 만약에 인물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면 얘기가 상당히 다른 얘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오직 하나의 관점, 즉 믿음,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도 바라보시고 그 삶을 바라보시고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다. 오직 믿음이라는 관점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평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신 성분이 천민이었는지 귀족이었는지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지 흙수저 물고 태어났는지 초가집에서 살았는지 궁궐에서 살았는지 루이비통 백을 들고 다녔는지 벤츠를 타고 다녔는지 타워팰리스 살았는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하나님 전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뭐냐. 여기 이 성도들의 이 모범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마치 좀 시험에서 기출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것과 같은 기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 리포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리포트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삶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시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소개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왜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첫 사람은 아담인데 아담부터 시작하는 게 더 합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담이 구원받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담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 그 긍휼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아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담이 아니라 그 아벨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그 아담을 얘기할 때에는 그 구원의 여부와는 조금 별개로 아담은 일단 그 불순종의 모범으로 제시가 됩니다. 불순종한 첫 사람의 모범으로 보통 이제 언급이 되고 또 그 타락의 기점, 아담이 이제 그 타락을 시작했다는 이제 그 기점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아담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어떤 죄의 기점, 타락의 기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초점은 지금 누가 구원받은 첫 사람이냐, 누구부터 구원이 쭉 시작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명확한 그런 사람부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벨을 이제 첫 사람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언급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도 똑같습니다. By faith 이게 이제 문장의 제일 첫 문장의 첫 번째로 이제 그 by faith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 굉장히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에서 이제 이 아벨 얘기가 나올 때 보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에요. 얘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창세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창세기의 아벨이 어떻게 이제 소개되는지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창세기 4장에 1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제 알았다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브가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더라.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잘 보시면 이 얘기의 주인공은 아벨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공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보시면 3절에서 지금 가인이 먼저 나오죠. 가인이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왔다. 가인 얘기가 먼저 나오고, 5절에서 보면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으나, 가인이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얼굴빛 변했다. 6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가인하고 쭉쭉쭉쭉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8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과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였고, 9절에서 그래서 또 주님이 가인하고 또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쭉쭉쭉쭉 하시다가 13절에 보니까 또 가인이 이제 또 뭐, 형벌이 너무 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뭐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수태하여 에녹을 낳았고, 그리고 이 도시를 세워서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다. 보시면은 주인공이 아벨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소개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카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 얻다, 사다, 소유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카나라는 동사에서 이제 유래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 얻다, 얻은 자, 소유된 자, 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브가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래한 이름이 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실 이 이름도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브가 가인을 낳고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여긴 것은 얘가 혹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출산의 기쁨 이상의 그 어떤 신학적 기대가 담긴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인은 이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특별한 소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아벨은 어떻죠? 그런 소개도 없습니다. 이름의 뜻 이런 거안 나와요. 그냥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이거예요. 그죠? 이름의 의미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온 이야기도 가인이 먼저 가져온 것으로 소개되어 있고 17절까지 이야기 주인공은 누가 봐도 가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심지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헌물은 받으셨는지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은 받으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될 만한 게 7절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가인은 어쨌든 잘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행했으면 왜 안 받았겠냐 하시는 거 보니까 가인은 잘 행하지 못했다. 이게 끝이에요.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뭘 잘 행했다는 건지 잘못 행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다시는 언급이 안 되다가 느닷없이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체 이름이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이 다섯 곳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가인은 빼고 아벨만 언급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35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아벨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은 이제 똑같은 그 내용을 이제 누가가 기록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아벨의 이야기가 모든 인류에게 까맣게 잊혀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의로 인해 핍박받은 자의 첫 번째 대표로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형제의 이야기가 다시 언급될 때는 형인 가인이 먼저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인 아벨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요한일서와 유다서에서는 아벨은 의로운 자의 모범으로 또 가인은 악한 자의 모범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또 유다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인의 길들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그래서 가인은 발람이나 고라 같은 사람의 반열에서 여기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벨의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의로운 아벨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아벨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이걸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만 읽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특별한 단서가 없어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뭔가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것은 안 받으시고 한 사람 건 받아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신약 성경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신약에 와서 그 이유를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발람의 예가 있습니다. 발람 얘기 아시죠?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그 발람 얘기, 거짓 대언자 발람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게 전부 발시예요. 그래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대언자를 매수해서 돈으로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게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거짓 대언자긴 해도 어쨌든 와가지고 저주는커녕 오히려 자꾸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몇 번을 이렇게 회유하고 시도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끝나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이제 뭐 음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다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발람 얘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보니까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서는 발람이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불법을 행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발람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발락이 제시하는 그 엄청난 그 돈, 그것의 유혹은 뿌리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에게 기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켜라.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키고, 모압의 그, 이 신전 제사에 이렇게 초청하고 해가지고, 그런 우상숭배까지 하게 만들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치신다. 이제 요런 꾀를 가르쳐 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우리가 이걸 알수 있었냐? 신약에 와서야, 신약 성경에 와서야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불분명했던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해주는 것들이 성경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 구약은 신약 안에 감춰져 있고 신약은 구약 안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아벨 이야기를 다시 이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여기서 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인은 뭘 드렸고 아벨은 뭘 드렸나?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드렸다. 왜? 가인은 땅을 가는 자, 농부였거든요. 그래서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목축업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산인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아벨의 헌물이 가인의 헌물보다 더욱 뛰어난 헌물이 되는 것일까요? More excellent sacrifice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사실 이 얘기는 다른 설교에서 몇번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헌물 이 얘기는 몇 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즉각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왜이 아벨의 헌물이 더욱더 뛰어난 헌물이었는지, 뭐가 있고 뭐가 없고의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희생물의 차이는 대속의 교리를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또 피가 있냐 없냐 이 차이였습니다. 먼저 아벨의 희생물은 대속의 교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 희생헌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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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자 여러 가지 얘기를 덧붙여서 한 거예요. 대속자의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벨의 아버지이자 인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의 몸을 덮어주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선언은 뭐였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은 그 날에 아담과 이브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 죽이셨냐? 짐승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표현되시는 인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온 인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은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 교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대속자의 교리. 내 대신 죽는 존재,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면제받는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모든 그 자녀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쳤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의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벨로 대표되는 그 모든 자녀들은 이 교리를 그대로 믿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대속자를 믿는 그 믿음이 표현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자의 죽음, 나를 대신해서 죽는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표현되는 그러한 업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걸 믿은 것입니다. 예. 네. 그러나 가인으로 대변되는 이 자녀들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아벨의 헌물에는 이 대속자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덧붙여서 유사하지만 조금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 아벨의 희생 헌물은 피가 있는 희생 헌물이었습니다. 피가 있는 희생의 헌물이었다. 아벨이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 그랬는데, 짐승의 몸에서 기름을 취해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짐승을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이면 짐승이 몸이 갈라질 때 피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가 흘려졌다. 하나님은 이 아벨 이후에 2500년이 지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짐승의 피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로 이렇게 남겨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직계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구두로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기록으로 남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어떤 석판이나 이런 증거를 못 찾았을 뿐이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이브를 덮어주셨을 때에 당연히 피가 흘려졌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피 묻은 가죽을 이 아담에게 입혀주셨을 것 같은데, 그 피는 아담의 범죄 이후 40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어린 양의 그 피가 묻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간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의 희생물이 피가 있는 희생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볼 때 이것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는 의미에서 피가 있는 희생물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흘려졌지만 그 이후에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아벨의 피도 흘려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형에게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윗부분에서 봤듯이 창세기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아벨을 다시 언급하는 곳이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벨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아벨의 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벨이 죽을 때에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인이 일어나서 그를 쳐서 죽였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아벨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순교의 피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 형 가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렇게 순교를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뭐였냐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자기 눈에 오른 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두 번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사사기에는 온갖 기괴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기 딸을 인신 허물로 드린다는 얘기서부터 해서 이 자기의 첩을 열두 토막을 내가지고 뭐 자기 그 열두 지파에게 보낸 별의별 이상한 얘기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인간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절대적인 기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이 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만 그 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왕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속의 교리를 믿는 그 믿음, 거기에 기초해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가인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노동의 산물, 땅을 간 것, 거기서 얻은 것, 저주받은 그 땅에서 얻은 그 열매, 그것을 나름대로 정성껏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로마 가톨릭 교도들과 개신교 이단들과 수많은 소위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 섬긴다고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가지고 나오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최상품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벨도 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섬겼다면 가인에게 맞아 죽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죽이 잘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되 짐승의 피가 아닌 다른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짐승의 피만 아니면 돼요. 그게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왔건,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건, 주식을 가지고 나왔건, 집한 돈을 가지고 나왔건 상관없습니다. 피만 아니면 돼요. 피만 아니면 되는 그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벨도 그렇게 나갔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가인이든 아벨이든 둘다 거절당했을 것이고, 그러면 둘다 같은 편이 되는 것이고, 둘은 잘 지내는 거예요. 둘은. 왜? 둘은 뜻이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껏 준비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건물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형 갔다 왔어? 그래, 너 갔다 왔니? 잘 드렸어? 맥주 한잔 같이 들이키면서, 소맥?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서로 덕담하고, 너 잘했네, 형도 잘했네요 하면서 900살, 1000살까지 그냥 잘 살았을 것입니다. 둘다 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할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인의 종교의 교주에게 맞아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길진 않았죠? 말씀을 일단 좀 마무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조금 다른 포인트들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첫 번째 인물이 지금 아벨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은 그가 드린 뛰어난 희생물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속자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 대속자의 죽음을 믿어야 된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대속자의 죽음을 보여주는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믿음은 순교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어도 괜찮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보다 힘이 센 형의 종교적 믿음에 맞춰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따라 믿었다는 그 측면에서 볼때 아벨의 믿음은 반에큐메니컬적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 큰 교단, 뭐 사실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면 가톨릭인데, 그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개신교 교회의 큰 교단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서로의 공통분모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그냥 같이 한 편이 돼서 우리가 같이 그냥 짝짝꿍 하자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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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합류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버젓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팀을 이룹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반에큐메니컬적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반카톨릭적 믿음입니다. 이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들이 자기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고 공번된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공번된다는 이 표현이 이제 보편적이라는 표현이고, 이게 영어로는 카톨릭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자기네 방식대로, 카톨릭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마리아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마리아는 항상 성인의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린아이 상태로 마리아 품에 안겨 있든지, 아니면 십자가 고상에 달려 있든지, 아니면 피에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으로 있든지. 예수님은 항상 약하고 죽어 있는 모습이고, 마리아는 항상 똑바로 서 있으면서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 자기들의 그 신앙대로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재판소에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을 고수하면서 순교한 성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첫 번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의 첫 번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또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버지 이후에 새로이 등장한 형의 세대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믿음을 고수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벨의 믿음은, 아벨의 신앙은 신정통주의, 불투만이니 뭐 하는 그 이 신정통주의 믿음이나 신복음주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는 근본주의 믿음, 보수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이나 아벨 모두 하나님 섬긴다고 건물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섬기려고 나왔고 가인은 마귀 섬기려고 나왔던 것 아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열심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식에 따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지식에 따른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혹은 교회 전통을 따르는 믿음, 혹은 교단의 입장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의 입장, 알미니우스의 입장, 이런 입장들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가요? 아벨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고수하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도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중세시대를 살았던 그 제침례교도의 믿음이나 저나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벨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사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아벨은 일단 태어난 순서에서 밀렸습니다. 그렇죠? 가인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를 한껏 받고 태어났어요. 야, 얘가 메시아일지도 몰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남자아이를 얻었다. 한껏 기대를 받고 태어났지만 아벨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났니? 그거예요. 아벨은 힘이 없어서 가인이 힘으로 치고 들어올 때 꼼짝없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은 인류 역사상 도시를 건설한 위대한 인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될 수 있지만 아벨은 딱히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남겼다는 얘기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그것은 뭐였냐?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느냐?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돈이 없으셨지? 그런 거 따지실 필요 없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아, 나도 좀 번듯한 직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 따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리포트를 쓰실 때 뭘 기준으로 쓰신다고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거면 끝인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시작. 믿음으로 박노찬은. 전부 박노찬으로 하셨나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예. 그건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우리 축 처져 있지 마십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나요? 아멘.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의 영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강성하게 막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청년 때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노력하면 다 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니까 지금 이렇게 뭐 심장도 아프고 더 이상 뭐를 뭐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용기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니까. 물론 뭐 그 사이에 조금 더 많은 걸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뭐 우리가 또 알고는 있습니다. 나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네. 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박노차는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을 다시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